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디모데 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2장 11절부터 보겠어요.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볼게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의 교리나 지식에 관한 것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 여인들이 너무 신비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스럽게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당시 신비종교는 아주 성적인 그런 혼란을 일으켰던 종교입니다. 바울은 여인들이 성적 매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 앞에 나서며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바울이 여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을 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실 때 남자인 아담은 이마에 땀이 많이 흐르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아내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내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은 여인들의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 때문에, 여인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여인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각 여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인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랑과 거룩함으로 자라야 하는 것이죠. 20절을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먼저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당시 두 배교자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 속에서도 그들을 언급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칭찬했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라고 쓰기는 썼지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고 말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바울은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출교나 교회 권징에 적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뭐 내어주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위치와 특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겨준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5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사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지만 사도들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권위를 행사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아나니아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삽비라도 자기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을 때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이 3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은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세월의 검증을 거친 말로서 이건 분명히 믿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것은 감독의 직분을 추구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직분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쓴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직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참 장로님들도 그래요. 정말 장로님 하셔야 될 분이 하셔야지 참 그렇지 않은 분이 장로의 위치에 오르면 참 교회도 힘들고 목회하는 목사도 힘들고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꼭 하셔야 될 분들이 그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자기 멋대로 추구한다면 큰 비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 한 사람의 감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볼까요? 감독이란 잘못 해석되어 왔고 또한 여러 집단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온 그러한 용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회의 정치 형태는 감독이라는 용어와 그 해석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감리교도 그렇더라고요. 감독, 이제 감리교의 수장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되지 않는가. 감독하신 그러한 어른 목사님들을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신뢰가 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감독하신 어른들은 또 꼭 감독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보던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독은 실제로 감독자, 지도자라는 뜻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목사는 몇 가지 다른 호칭들로 불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 그러니까 이 장로는 설교장로죠. 설교장로. 그 다음에 목사 또는 목자, 또한 감독 또는 지도자, 또 일꾼 뭐 이런 식으로 불리었다고요. 저는 모든 선교자들을 다 목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호칭은 두려움 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용어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감리교 쪽이라든가 성공회 쪽 이런 데서는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직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용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동일한 사람이나 직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감독은 다른 감독이나 장로들에게 결코 권위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감독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교회를 창설했던 바울도 자신을 어느 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해서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일꾼은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장 2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의 적극적인 자격들이 나오는데 처음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참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책망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책망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책망들은 무고히 비난받는데 참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책망을 받는 그런 위치에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매기 목사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로스앤젤스, 그러니까 LA시 내에서 당신께서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후 아마 그리고 나서 바로 시카고에서 그 제임스 맥기니 박사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때 그 맥기니 박사가 이 매기 목사님에게 그토록 큰 교회 안에서 목사로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매기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글쎄요, 놀라운 기회이지만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많은 일로 비난을 받으며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므로 나는 그저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기니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죠. 당신을 비난하는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직분을 맡은 것은 훌륭한 일이며 바로 감독의 직책입니다. 감독의 직책은 비난을 받지만 혐의는 없어야 합니다. 참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참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요. 참 흔들면 흔들리는 자리거든요. 뭐 말 많은 사람들, 그냥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난은 받지만 혐의가 없어야 된다. 아,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저는 바울이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글쎄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바울이 결혼을 했지만 그 아내와 사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서는 알렉산드리아의 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본다면.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로서 전도여행을 위하여 재혼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기 목사님도 처음에 그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총각이셨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종종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래서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농담을 잘하나 봐요. 친구들은 그래서 이 미규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3장 2절 요 구절을 자꾸 이렇게 들먹이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너 여기서 빨리 결혼을 해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 미규 목사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주된 의미는 장로나 감독이 두 아내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지 결혼을 하니 안 하니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요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는데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아내, 한 남편 이렇게 맺어지기를 원하지 뭐 일부 다처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일처 다부가 되는 한 여인이 여러 남자를 거느리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장로의 자격이 뭡니까? 절제하며 그랬는데 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잘 참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온화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침착해야 합니다. 냉철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건전한 정신을 가지며 진지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감독은 유머, 감각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진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하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되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네 집에 보냈다. 그래 너네들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하나님이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안수하겠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제가 농담입니다. 저는 조금 키가 크거든요. 81 정도 되는데요. 그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아담하며. 우리가 흔히 아담 사이즈 뭐 이런 표현 좀 썼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외모가 뭐 별 볼 일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됨됨이, 인간 됨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그냥 뭐 그냥 동글동글하고 사이즈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은 질서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심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부주의한 행동을 뭐 그 일컬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매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지나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겠어요? 뭐 다 알아서 농담도 어떤 땐 뭐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너무 이 된박스러운 표현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그 된 표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네요. 조금 좀 우리가 좀 점잖게 말씀도 나누고 점잖게 증거하고 점잖게 선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그 장로님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손님 대접을 잘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나 다른 사람을 점심에 초대할 줄 알아야 된다. 저희 그 신학생 때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농담이에요. 진짜로 들으시면 안 돼요. 또 혹여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은 농담이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 기자와 또 경찰관과 목사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식당에. 그때 이제 질문이 뭐냐면 누가 밥값을 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밥값 낼까요? 신문사 기자, 경찰, 목회자. 누가 밥값 낼까요? 저희 신학생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식당 주인이 밥값 낸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 경찰들, 신문기자들 얼마나 애쓰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나 좀 목사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좀 이 너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런 모습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것도 아주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그래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도 잘 대접하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인색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참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말들을 참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른 목사님들이 젊은 저희들 보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네들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길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좀 애처롭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랬거든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셔? 나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열심히 잘할 거예요. 염려 마세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 그때 어른들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가르치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수 없다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중요한 게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그냥 젊은 목사가 말하는 거 그냥 넘겨 들으셔도 되는데요. 저 한번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장로님들 되시고 영적인 훈련에 너무 약하세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장로님들 되셨는데 영적인 훈련에 자꾸 게을리하시면은 그 일들을 다 행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면에서 더 배우기를 애쓰시고 더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